VOA 세계 뉴스입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20일 타이완과 중국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역내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유사시 계획의 일환으로 타이완이 매일 감시하고 필리핀이 매일 감시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중국 타이완 간 일촉즉발의 상황뿐 아니라 역내 모든 우발 사건에 대한 방어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역내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타이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데 나온 것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이 오늘 시위대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성직자와 연결돼 있는 한 텔레그램 그룹에 따르면 이날 새벽 대사관을 습격한 시위대는 수십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진 시아파의 성직자 무크타다 사드르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현지 시각 새벽 1시경 대사관 주변에 모여든 시위대 수백 명 중 일부가 대사관 지붕에 올라서 있는 모습과 화재로 건물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습격은 스웨덴 경찰이 어제 수도 스톡홀름의 이라크 대사관 앞에서 두 명이 참여한 집회를 허가한 가운데 집회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 소각이 예상되는 데 대한 항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스톡홀름의 이슬람 사원 앞에서는 스웨덴 경찰이 허가한 집회에서 쿠란이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시위대의 자국 대사관 습격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 같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보안군의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습격에 가담한 자들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일부 용병들이 벨라루스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벨라루스군은 바그너 전사들과 합동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특수전 부대들이 바그너 그룹 대표들과 함께 브레스트 군 기지에서 전투훈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지는 폴란드와의 국경에서 약 5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복면을 한 바그너 그룹 소속 교관들이 벨라루스 군인들에게 장갑차와 드론 조종으로 추정되는 훈련을 시키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19일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벨라루스에 도착한 용병들을 환영하는 모습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그것이 우리가 벨라루스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 이유이며 이 기간 벨라루스군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국경은 안전하다면서 상황 진전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 13억 달러의 이번 지원에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4기와 관련 탄약, 그리고 155mm 포탄, 지뢰 제거 장비, 항만 보안 장비 등 주요 방공 역량과 군수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핵심적인 역량을 제공해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단기적 요구에 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 역량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총 426억 달러 넘는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애덤 호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시설에 대한 타격을 확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월북한 미군 병사의 안전과 송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를 디지털 금융 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한일 정상이 다자 회의를 계기로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별도의 3자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에 대응해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은 담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 불가와 핵무기로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미한일 결속을 통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의 현상을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미사일 방어의 협력이라든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국제정치적인 협력이라든지 하는 거가 이를테면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국 따로 뭐 미국 따로 일본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미일에 정치적으로 결속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서방과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 정상이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3국 간 안보 협력의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미한은 최근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차원에서 미한일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3국이 기본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본격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미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달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까지 양자와 다자 외교 무대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는 이런 일련의 3국 안보 공고화 노력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세 나라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워싱턴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를 정상회의 장소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기자회견 외 다른 일정도 함께하며 개인적 친분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한미일 간에 해야 될 말들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 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간에 좀 더 협력을 돈독히 한다. 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그쪽을 택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캠프 데이비드는 1943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역대 미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교섭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2012년 주요 8개국 정상회의 등 세계 역사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은 월북한 미군 병사의 안위 확인과 송환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한국, 스웨덴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은 월북한 미군 병사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정부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hite House, Department of Defense,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UN are all continuing to work together on this matter.
장피에르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해 트래비스 킹 이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가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 includes what we're doing is outreach to the administration of Sweden and also South Korea.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한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가 킹 이병의 안위와 관련해 북한군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의 안위를 확인하고 상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일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정황상 자발적 월북으로 추정되는 킹 이병이 미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투명하게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송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Right now we are very much at the beginning of this investigation. We're looking into it. I mean, we said.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금은 조사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월북에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매우 솔직하게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약속은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월북 미군의 안전과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 등 모두가 킹 이등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hite House, the Pentagon, w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UN are all continuing to work together on this matter to ascertain information.
이어 우리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와의 접촉과 관련해선 어제 국방부가 북한 인민군 측에 연락을 취했다면서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In terms of contacts with foreign governments, yesterday the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그런 논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나는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한국, 스웨덴과 관여했고 여기에는 워싱턴에서의 관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킹 이등병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 중이고 현 시점 그러한 세부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킹 이등병의 귀환을 추후 대화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킹 이등병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기 전에 정보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이전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say that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s we have condemned their previ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이어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무단월 북한 미군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19일 북한은 월북미군이 적절한 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미군 당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I mean he should be released to face whatever military.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VOA에 월북 미군이 군지침을 위반한 결과에 따른 군법에 직면할 수 있도록 석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 I think they should do it through channels.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사안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당해선 안 되는 방식으로 모든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북 병사는 북한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북한에 들어갔다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모든 사실은 모르겠지만 자폐가 구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진해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뭔가 심각히 잘못됐다며 우리는 이 병사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벤카딘 민주당 의원도 월북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I don't know the circumstances. You know, I don't believe there was any intentional violations here of sovereignty. So
카딘 의원은 19일 VOA에 월북 병사와 관련해 사정은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주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channel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DMZ zone. So there's an opportunity for dialogue.
카딘 의원은 비무장지대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 소통 채널이 있어 대화의 기회가 있다며 이 문제는 북한이 미군을 석방함으로써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이 문제로 인한 긴장 사태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북한의 월북 미군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김씨 정권의 잔혹한 인권유린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북한의 월북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도 이날 VOA에 추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데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선 주한미군 소속 미군 변사가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 등 모두가 킹 이등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한국, 스웨덴과 관여했고 여기에는 워싱턴에서의 관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제 18일 국방부가 북한 인민군 측에 연락을 취했다면서도 아직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과 캐나다인들은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되었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성 선교사는 킹 이병이 제발로 지옥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겠지만은 뭐 또 어떤 영웅심에 의해서 가는 게 건너가는 게 아닌지 예 그러기도 쉽고 정말 지옥을 제발로 지옥으로 간 거죠. 그래 너무 북한인데 모르고 이외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뉴스화를 하려고 간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북한은 더 지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되었다 2017년 풀려난 이면수 목사도 킹 이병이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르고 막연하게만 그냥 알고 아니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뭐 자기를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이슈화 되면 유명해지잖아요 자기가 그런 어떤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또 넘어가 있어요 거기를.
이 목사는 북한에 억류됐을 때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했던 한국인들이 정권의 선전물로 이용되는 걸 목격했다며 킹 이병도 곧 그런 목적으로 TV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한국 군인들 뭐 별 사람 제가 다 봤어요. 뭐 북한 안에서 그때 한 4, 50명 될 거야 모아놓고 TV에서 무슨 톡쇼 하듯이 하더라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범죄하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응이 힘드니까 이제 넘어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야 이제 TV에 나오겠죠,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세뇌시켜가지고 뭐 딴 소리 하겠죠. 미국 나쁘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지난 2014년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이번 사안이 자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고 싶다면서도 킹 이병에게 안전을 원한다면 책임자나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just follow the directions of the minders or the people that are in charge of you.
또 그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려 하지 말고 지도자를 욕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파울 씨는 킹 이병이 이런 적대적 언행을 하지 않는 한 고문을 당하진 않을 것이라며 자신도 억류 당시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성 선교사도 억류 당시 육체적인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신적 압박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니까 고문 조사는 받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육체적인 고문은 북한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저도 육체적인 고문은 안 당했거든요. 정신적인 붕괴가 왔지 육체적인 고문은 뭐예요. 북한에서는 또 일단은 의심하고부터 스파이알로 파송하나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지금 미국하고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지간에 최악의 상황이니까 무조건 북한에서 이 사람 어떤 카드로 쓰고 사용할 겁니다. 그냥 내 안 보내요.
하지만 지난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는 자신의 저서 경계인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조 중 물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중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별을 언급하며 그 미국인 청년이 머리와 얼굴에 물이 흠뻑 젖어서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취조실에서 질질 끌려가는데 거의 실신 상태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물고문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도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뻔히 알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코멘트 대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군 월북과 관련해 언급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위터에 김정은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 우리 미군을 해치면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폭스 TV와의 인터뷰에선 원비어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오토 원비어가 억류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마라. 김정은은 폭군이다. 그는 깡패다. 그는 살인자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군 장병의 월북은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며 본인이 어떤 이유로 월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이버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국가 행위자들이라고 미국 재무차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가상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닐슨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9일 북한과 러시아를 디지털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The risk assessment found that criminals, including Russian and as you noted, North Korean cyber criminals, are actively.
닐슨 차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위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중 상당수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제도 및 제재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해 불법 수익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런 이유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가상자산의 오용과 관련해 20명 이상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하며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점점 더 가상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가상자산 세탁에 관여한 5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dditionally, over the last year, OFAC has designed or designated over 20 people related to.
그러면서 이 같은 지점을 겨냥함으로써 우리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범죄로 수익을 얻는 공간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또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두 국가 행위자는 북한과 러시아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Obviously in the two state actors I worry the most about are DPRK and Russia.
특히 북한의 경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발간한 탈중앙화 금융 관련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이를 위한 랜섬웨어 공격, 악성 코드 유포 등 불법 활동에 깊이 연루돼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지난달 한국 정부와 합동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기관 네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불법 활동과 IT 인력 운영 등을 계속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8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the DPRK has broken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미 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 대담 행사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은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겼다면서 2023년에만 20번이 넘는 미사일 실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와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그 같은 제안을 했고 외교적 테이블에서 그들과 관여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노력 부족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협의와 공개 회의에 계속 상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중국이 지속적으로 막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ve been blocked consistently by the Chinese from issuing any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한 나라가 100개가 넘고 중국의 참여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과거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결의가 통과됐을 때 미국과 함께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며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I can say that they have encouraged and empowered the DPRK.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독려하고 북한에 힘을 실어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그 같은 입장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 조치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a Security Council that was created 70 years ago.
And it wa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70년 전에 당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오늘날은 다루는 문제도 세계의 구조도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을 추가하고 비상임 선출 이사국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는 안보리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그 문제들을 다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19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구조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9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모든 관련 당사국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7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이 같은 명백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도 북한의 7월 19일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이는 가장 최근의 안보리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로 이어지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세부 재원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맡아 공급망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APEC 회원국들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역내 최대 경제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맡아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매튜 머리 국무부 APEC 선임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머리 담당관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성공회의소 행사에서 특히 공급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supply chain resiliency action plan. And what are some of the practical things that we can all agree to? With China in the room, with Korea in the room,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room.
머리 담당관은 우리는 공급망 회복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한국, 미국이 다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특히 일부 핵심 분야와 핵심 공급망에서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 회복 외에도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보건, 청정 에너지, 기후, 반부패, 식량 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연중 열리는 APEC 회의들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리 담당관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도 의제로 다뤄지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ertainly what APEC has talked about and focused on is that you know there are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at we all want to abide by.
그러면서 APEC에서 논의하고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역과 투자와 관련해 우리 모두가 준수하고자 하는 국제적 규칙과 규범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누구에 의한 어떤 종류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APEC 21개 회원국 모두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담당관은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APEC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이며 미국은 중국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PEC은 2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미국과 중국만 서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리 담당관은 특히 한국이 현재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최근 조지아주 북부의 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는데 매우 놀라운 시설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미국 중소기업 대표들은 APEC 회원국들의 시장 잠재력과 인재들에 주목했습니다. 국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멘츠 월드와이드의 타룬 초프라 CEO는 유럽이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다음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은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EC 회원국들이 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젊은 인구가 많다며 미국 기업들에도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very fact that these are developing economies, there's definitely an opportunity from a technology transfer standpoint. You know, you can bring the latest.
초프라 CEO는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가 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최신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기관과 개인의 교류를 도모하는 미국의 컬처럴 비스타스의 제니퍼 클린턴 대표는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We work a lot with South Korea bringing young people into the US to do internships and short-term assignments in companies.
클린턴 대표는 우리는 한국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기업에서 인턴과 단기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며 그들이 경험을 통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쌓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이들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2월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5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APEC 관련 회의가 열렸고 8월에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확대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6개 나라를 비롯해 21개국이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북한이 취득한 중국 선박은 모두 19척이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금운산 8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밍성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달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금운산 8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 톤수 2,989톤의 중소형 화물선인 금운산 8호는 2009년 4월에 건조됐습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밍성호로 운항돼 왔지만 지난달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금운산 8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평천구역 소재 조선 금운산 무역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금운산 8호의 소유주가 된 시점을 6월 5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 명전호와 티안통호의 소유회사이기도 한 조선 금운산 무역회사는 이번 금운산 8호 구매에 따라 총 3척의 선박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VOA는 올해에만 모두 18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와 화평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6호와 송림 9호,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 해연 8호, 남포 5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 설경호, 아봉 1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은 선박 화위안다 79호가 자신이 북한 선적이라는 신호를 외부로 발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선박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지만 이런 내용이 GISIS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취득한 북한 선박은 최소 18척인데 이번 한 척을 더할 경우 모두 19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낙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앞서 V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권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달 21일 V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중국의 국제법 준수를 압박하고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총의 워킹그룹,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이 중국의 UPR 수검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에 탈북민 관련 보고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사직 UPR은 내년 1월에 실시되며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18일까지였습니다.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제법 의무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3년 실시된 UPR 1주기와 2주기 수검 때 캐나다와 체코, 한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입니다.
그 분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한국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원하는 국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국제기구 UNHCR도 난민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게 계속 푸시를 하라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는 또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구금시설 방문 조사를 허용하며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공동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UPR 2주기와 3주기 때 국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권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강제송환 정책을 통해 탈북 여성과 여아들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 북한 여성들과 여아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문,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자의적 구금에 노출될 수 있는 북한 주민, 특히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임시 신분증 발급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의석 법률분석관은 19일 VOA에 인권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중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억류되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 뭐 1,000명, 2,000명에 이르는 이런 탈북민들이 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대해서 입각해서 대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대로 이제 지적을 해달라.
신법률분석관은 또 중국 정부도 국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PR을 통해 더 고삐를 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고 공개적 언급을 꺼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난민기구 대표, 유엔 인권기구 대표가 중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6월 VOA에 유엔 난민기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법 체류자로 억류 중인 북한인이 2천여 명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이들에게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월경한 불법 체류자들이라며 이들을 체포해 계속 북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성통만사와 탈북 여성 권리도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북한 어머니와 중국 아버지 자녀의 권리 보호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고 사회에 적응토록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송환 금지, 자녀들에 대한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체적으로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22도, 최고는 33도가 되겠습니다. 안주도 맑고 최저 22도, 최고 32도, 남포 맑고 최저 22도, 최고는 33도, 신일주 맑고 최저 23도, 최고 33도입니다. 삭주는 맑고 최저 22도, 최고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다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22도, 최고 32도입니다.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1도입니다. 개성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2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0도. 장진, 구름 많이 끼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6도. 해산은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2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28도입니다. 평강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 선봉, 흐리고 오전에 소나기, 최저 20도, 최고 25도. 삼지연,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입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입니다. 서해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 참석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푸틴 대통령의 화상 참석은 연설과 필요시 토론 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직접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는 전날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 대통령실이 러시아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에 입국할 경우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브릭스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 5개 회원국의 협의체입니다. 미국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애덤 후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시설에 대한 타격을 확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접근로에 기뢰를 추가로 설치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 관리들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7일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 크름대교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 항구도시 오데사의 항만시설 등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호지 대변인은 해당 공습으로 농업 기반 시설과 약 6만 톤의 곡물이 파괴됐다는 우크라이나 측 설명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흑해 내 모든 선박은 군수물자 운반선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인뿐 아니라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러 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흑해 곡물 협정에서 합의했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즉시 협정에 복귀하게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20일 타이완과 중국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역내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유사시 계획의 일환으로 매일 감시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중국 타이완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뿐 아니라 역내 모든 우발 사건에 대한 방어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역내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타이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이 오늘 시위대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성직자와 연결돼 있는 한 텔레그램 그룹에 따르면 이날 새벽 대사관을 습격한 시위대는 수십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진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사드르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경 대사관 주변에 모여든 시위대 수백 명 가운데 일부가 대사관 지붕에 올라선 모습과 화재로 건물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습격은 스웨덴 경찰이 어제 수도 스톡홀름의 이라크 대사관 앞에서 두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허가한 가운데 집회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 소각이 예상되는 데 대한 항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스톡홀름의 이슬람 사원 앞에서는 스웨덴 경찰이 허가했던 집회에서 쿠란이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시위대의 자국 대사관 습격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 같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보안군의 신속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일부 용병들이 벨라루스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20일 밝혔습니다.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지는 폴란드와의 국경에서 약 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